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소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함께 읽자고 하는 부분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루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각자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빚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바디의 사람들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런 내적 자질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그 자신의 그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다른 그 선지자들과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 모두는 뭐 다른 시기에 다른 또 사회 또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또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에게도 자신만의 어떤 특징적인 삶에 또 사역에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들 성품도 또 기질도 은사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사회와 또 백성들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외치다가 참 많이 그 이제 핍박도 받고 그리고 거센 항의도 받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 권력층이 이제 있었겠죠. 정치 권력층이죠. 그리고 그들 편에 섰던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이 규합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때로는 그 결집된 그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놓고 이제 많은 핍박을 하고 그리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참 구약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뭐 용기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대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상하고 참 영웅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결코 영웅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노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이성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전했습니다. 그 전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으로 자기 성질, 또 자기 습관, 자기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단받았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참 아바디의 사람으로 정련되고 다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삶과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레미야는 아마도 선지자들 중에 가장 연소한 때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19살 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2005년생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매우 위태롭게 느껴지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 강국이었던 그때 당시에 누구입니까? 바빌로니아. 아주 포악한 민족으로 소문이 잦아 있고요. 또 이 민족은 신흥 강국인데 모든 나라,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는 야욕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걸 막 준비하고 그리고 막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마침내 뭐 바빌로니아가 세워지자마자 아주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죠, 세상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이제 모두 다 눈치를 보고 이제 불안해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이 일어났던 때, BC 627년 뭐 이 정도 때,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불안해하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잘 뭐 짐작하듯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자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의 그 방식 속에서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밀릴 이유가 없죠. 가장 강한 신이시죠. 이 신을 투철하게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모두 다가 종교인들인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패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논리는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당한다고 먹힐 거라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사회 속에서는 믿음 없는 그런 행동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이런 믿음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잡으면 끌려가라. 거기서 너의 삶의 자리를 잘 얻고 그리고 지켜라. 기간은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뒤면 지금 2094년도인데 지금부터 거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렇게 말씀 안 전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저거 선지자 맞아?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있지? 그런데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알았고 그리고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이 정세를 보면 가뜩이나 불안한데 항복하고 잡혀가라고? 아, 이거는 이런 종교적인 신념이 투철한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기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뭐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은 뭐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고난을 당했지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들의 믿음이 신념화가 되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그러니까 이 집단적으로 다 이런 종교의 신념화의 그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그러면 정말 무섭죠.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도 사실 무섭습니다. 종교가 신념화되어 가지고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나는 믿는 대로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고 자기 계획과 자기의 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한두 사람이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이 종교의 이 틀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짜놓고 그리고 그 틀 안에다가 그 율법의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담아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또 체계화하고 신념화하고 있는 모습을 깨뜨려 주시기를 오래전부터 시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깨트려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다면 4장 4절의 말씀,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자, 왜 포피를 잘라내야 될까요? 마음이 너무 딱딱한 겁니다.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은 동조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듣지 않는 말은 또 거부해요. 그런 딱딱한 마음, 자기 고집이 투철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같이 자기 마음에 딱 들지 않으면은 화합하기가 싫은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결국은 바빌로니아 포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좀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도 연구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시야가 열리고 또 이렇게 생각도 좀 다양하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나라 전체가 이럴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정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현실이다.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강남 사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돌아보아라. 게인스빌이라면 어딜까요? 아처로드? 뉴베리? 이 정도 돌아다녀 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해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이중적인 의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기에는 합당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들 확신에는 차 있어요. 확신에는 차 있는데 그게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대로 한다. 믿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신념인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것에 동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서 무엇하시게요? 당신의 마음과 포개시고 싶어서,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고 싶어서, 아 하면 정말 아로 대답할 줄 알고, 어 하면 어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 그 생각하면은 너무나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정말 자신과 통하기를 원하세요. 통하기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섰는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또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막 망하는 그때까지를 계산할 시간을 해보면 한 40년 정도가 되거든요. 40년 정도를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한다.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거기서 보금자리를 삼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거 40년. 40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진짜로 예레미야는 죽음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 웅덩이에 빠져서 며칠 동안을 그 찬 바닥에서 습한 곳에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거기다 쳐넣었거든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이 왜 이런지 도대체 지금 예레미야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는 한 52장에 걸친 아주 긴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셨지만 한 절이 다른 성경보다 깁니다. 그래서 52장이지만 다른 성경에 비하면 그보다 훨씬 더 긴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가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배열해 놓지 않은 부분들이 막 왕왕 나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앞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 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책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물론 다른 선지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선지자의 진솔하고도 강렬한 개인적인 고백, 그리고 탄식, 이 간구가 담긴 이 기도문이 7개 실려있다는 것입니다. 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고백적인 탄식 기도가 7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가장 중앙 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내용도 보게 되면 7개의 내용을 잘 요약한 그런 중심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내용을 간파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친밀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친밀해요. 근데 친밀하다 못해 너무 적나라해요. 그리고 자기 감정 표현을 거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민망한 표현도 서슴치를 않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그냥 벗겨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인 거예요. 뭐 때를 쓰고 뭐하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올려드리고 나는 느끼는 바가 이렇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고 탁 그 되묻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 탄식을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의 두드러진 그런 내적인 감정의 상태가 나오는데 두려움, 외로움, 상처, 그리고 분노입니다. 먼저 읽으신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죽을까봐.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이, 죽을까봐 두려운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주님이 너무 오래 참아주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오랜 그 인내가 자기에게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원수들을 너무 오래 참아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오래 참고만 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행하시기 전에 나를 죽일까 봐 너무 지금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불평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외로움인데요.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잘 받아 먹고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는데 근데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과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근데 상황은 어떠냐면 이렇게 왕따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옳게 하고 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그리고 외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에게까지 다 배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뭐 경험하시거나 또 보신 적이 있다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18절 이제 전반부를 보면 상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과 상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저질적인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말이고요. 그냥 자기를 놔두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싹 다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고통은 그치지 않고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사람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랑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쓰리고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돌아서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겠죠. 당연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화나게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이 난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사막을 가다 보면은 멀리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려가서 보면은 물은 없고 말라버린 바닥밖에 안 보여요. 그런 뭐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많이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 쫓아서 막 달려갔는데 물이 없으면은 자기는 너무나 목이 마르고 그리고 막 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속은 느낌, 그렇게 속은 느낌,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이겠어요. 근데 이 마음, 지금 예레미야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는 마음이 이게 지금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요. 20장에 가면 또 이런 말을 하는데 더 심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0장 7절에 당신이 나보다 힘이 세셔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당신이 나보다 세셔서 나를 이겨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 우리보다 세시니까 나를 이기시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나 점잖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를 유혹하셔서 속이셔서 겁탈하셨습니다. 강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행하신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 속에서도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한테 지금 저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예레미야 심정 아시겠습니까? 자기에게 수치를 주셔도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안겨주실 수가 있는지. 정말 살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토로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아까 이것을 같이 읽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 읽어버렸죠. 우리 처음 19절만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다시 제가.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여기서 19절, 20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처한 이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지금 갱신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딱 초점이 됩니다.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분명히 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그냥 건너뛰기가 쉽고요. 이해가 안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19절을 보시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누가요? 누가? 예레미야가. 지금 말썽 부리고 난리치고 있는 이 존재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하세요? 예레미야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아,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친밀하고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다 토로하고 이렇게 할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냥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한다면 깊은 회개의 차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가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거는 제가 틀렸네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보여주는 그런 모든 자기의 존재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시려고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뭐 막된 말을 하고 뭐 속어를 쓰고 뭐 그리고 하나님께 뭐 비윤리적이고 막 이런 태도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천박한 것을 말하지 말고 귀한 말로 선포하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잃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지금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못하는 확신 결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내적으로 무엇이 지금 더 확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무엇이 확고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실체를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고 더 깊이 찾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아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 하나님의 그 실체를 잡고 있지 못한 거라는 거죠. 알고 있긴 한데 그리고 믿고 있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인정하는데 근데 그 실체는 못 붙든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다른 선지서에서 회개하라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실체를 잡지 못하면 허황된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실체를 놓친 말, 허황된 말, 그리고 듣기는 좋지만 공허한 말,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도움이 안 되는 말, 그리고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말, 이런 걸로 말이 막 탈바꿈하면서 나를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실체를 못 붙들면, 그리고 그 실체를 붙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이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그것은 허황된 말로 내 안에서 빙빙 돌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러 해 전에 예레미야서 이 본문을 읽다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뜨겁게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뜨겁게 들려졌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천박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돌아봤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성도님들한테 천박한 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 이거 생각하니까 막 식은땀이 쭉쭉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가 실없는 농담하고 허황된 말하고 좋아 보이는 말만 하고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이 돌아오라라는 이 의미, 이 의미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듣기 좋은 말 했으면 오늘도 뭐 좋았다. 또 아니면 내가 도전 받았다. 아니면 나 오늘 이 말씀 잘 모르겠는데 나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알지만 물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데 근데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단계가 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난제들을 우리 삶 속에 뿌려놓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말씀이 뭐지? 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에게 생명의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런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굉장히 이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에서 구원하는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용례 속에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구원이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것,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환난으로부터 피해가게 하는 것,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두렵잖아. 사람을 두려워가 말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줄게. 그런데 그 전에 뭡니까? 내게로 돌아와. 이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다. 오케이. 선지자도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한 말을 결코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거 하나 믿으면 그 붙들고 따라와라.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현실로 우리에 돌아와서 생각해보고 또 바라보면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는 비윤리적으로 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비판도 합니다. 아, 저 사람 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대. 문제가 있네. 저거 참 안타깝네. 이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누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안타까움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게 정말 착각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상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요, 항상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더 굳어집니다.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가끔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뭐 애교 있는 이모티콘도 가끔 보내주고 뭐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일목요연하게 다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이렇게 해봤자 안 듣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자기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주는 것 안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게 저 목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 곁에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을 기회 있으면 밥 먹고 뭐 할 기회 있으면 또 같이 하고 그리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의 우리 이런 그 진심은 정말 그 자기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도울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오면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려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시는 이 답변이 그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는 것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주님의 답변에 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갱신의 기초가 됩니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죠?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붙드는 것. 실체를 붙드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도 있고, 그죠? 안타까운 가족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면서 뚜렷하게 중보자인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와 공동체의 축복이 됩니다. 진짜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나서서 뭘 해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새기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나의 행실이 정말 진정으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 정말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적인 아바드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이 영적 교훈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의 축복의 안내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지럽고 그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참으로 허탄하고 비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탄식하고 기도를 올릴 때 다 들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 잃어버린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되찾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중보의 길이 열리고 또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소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또 상황은 또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선지자적 아바디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붙들기를 소망하는 마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